성령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가장 파워풀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당시 그 유대의 문화는 농업과 목축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포도나무죠. 이 포도나무는 실제로 땅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사람의 허리 정도의 높이까지 가꾸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시요 예수님은 바로 그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가 달리는 부분이 가지이기 때문에 이 농부의 노력이 집중되는 것이죠. 수년 전에 저는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쓴 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란 책에서 이 본문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이 본문 주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2절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제거해 버린다. 영어 성경에는 또 cut off이라고 했는데 이 제거해 버린다는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헬라어 동사 아이로라는 동사인데 아이로라는 동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올린다, 집어올린다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들어올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 농부들의 설명을 들어봐야만 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꾸 밑으로 쳐져서 땅 위를 기며 자라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잎들이 먼지에 뒤덮여서 비가 오면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농부가 이 가지를 잘라 던져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이 든 양동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가지들을 들어서 찾아서 씻어주고 그리고 들어올린다는 말이 그 말이죠. 울타리 주위에 매주거나 그 위에 묶어주면은 그래서 이 땅의 곰팡이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떼주면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가지들을 흙 속에 내버려 두거나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들어올려서 깨끗이 닦으시고 묶고 나서 땅에만 바라보고 있는 이 가지들을 하늘로 들어올려서 다시 무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죄는 이 포도 잎사귀를 덮는 땅의 먼지와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땅의 먼지와 곰팡이가 공기와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들고 씻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부릅니다. 필요하다면 회개하게 하시려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만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에는 철저한 목적과 절제력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사역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때가 됐는데도 맺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분명히 땅의 죄와 먼지에 너무 쌓여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땅으로부터 들어올립니다. 근데 이 들어올리는 과정이 징계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은 그 가지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곰팡이와 먼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에 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칼같이 오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시고 잘 받으셔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한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처음 가지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였는데 이 가지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아주 그냥 쥐방울만큼 맺어요. 주인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했는데 이 가지는 열매를 맺긴 맺는데 너무 실하지 못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깨끗하게 한다. 영어성에 보니까 prun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지치기라는 뜻입니다. 나무도 열매가 실하지 못하면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이 영양분이 한 곳으로 집중되게 만들어서 하나의 열매라도 풍성하게 맺도록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미성숙한 헌신과 부차적인 일들을 가지치기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집중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원예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넝쿨이 너무 뻑뻑해져서 열매가 달려야 하는 부분까지 햇빛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 작용이 안 일어나서 열매가 못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더 무성하게 퍼져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유혹이 옵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고 있으면 폼은 멋있어요. 무성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외형에 비해서 가까이 가보면 빈약한 과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폼을 희생시키죠. 아무리 울창해 보여도 이것을 다 쳐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보다도 모양에 더욱 신경 쓰는 게 우리가 너무 겉에 드러난 폼을 중요하는 세상 아닙니까? 무성해 보이는 폼을 잡기를 원하지 실제 보이지 않는 이 과실을 맺는 것을 조금 뒤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번지르한 일들을 좋아하고 그런 타이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 부분에서 열매 부분에서는 등한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급한 일들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괜찮은 일들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보기에 최고의 일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괜찮은 일들로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허세 떨고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가지치기 하고 계십니다. 거품을 빼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 교세를 자랑하지 마라. 건물을 자랑하지 마라. 숫자를 자랑하지 마라.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도 거품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보기에 무성해 보이는데 내실이 없는 게 많아요. 학위는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말 시켜보면은. 그 사람 말 시켜보고 글쓴거 보면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명문대학 학위를 원하지만 실력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경건의 모양을 원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는 잘 체크하지를 않아요. 그래 우리가 너무 거품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명함에다 박는 직함을 원하지만 사실은 진짜 실력이 중요하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무 지금 막 무성해버린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럴싸하지만 전혀 영적인 내실이 없는 가지치기들을 과감하게 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 가지치기 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지치기 하십니다. 리더십 훈련이란 가지치기입니다. LCS라는 게 중요한 게 가지치기예요. 우리 인생의 부차적인 것들을 잘라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도요, 가만 보면은 중요한 게 가지치기입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너무 많이 좋은 얘기들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 드라이브 메시지가 하나씩 딱딱 잡혀야 돼. 그것이 집중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가지치기 할수 있는 게 바로 설교자의 몸부림이죠. 하나님이 이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지치기가 아까 말한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인데, 징계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십니다. 전혀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건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거고, 가지치기는 우리의 자아를 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는 죄 때문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가지치기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긴 하지만 너무 부실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고 그 원인이 이것저것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는 회개해야 되지만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거룩한 정결의 불을 통과하게 되지만 가지치기 당할 때는 우선순위가 재정립돼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지치기의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죠. 아파서 우는 아이를 만지면서 우리가 그 아픈 부위를 눌러보잖아요. 여기냐? 여기가 아픈 거냐? 라고 물어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 특별한 고통의 시그널을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느낌이 어디에 딱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를 주목하라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딱 찍어 주십니다. 이걸 정리해야 네 인생의 혈이 뚫린다. 네 인생의 숨통이 뚫릴 것이다. 네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제자가 되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인생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네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다 보면서 성경 읽을 수는 없다. 네가 이리저리 친구들 동창회 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세상 사교 모임 다 하면서 훈련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치기 다 하는 거죠. 네가 이런 취미생활, 이런 거 잡단, 잡지 읽는 거 이런 거다 하면서, 물론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네가 준비되고 쓰임 받아야 될 이런 시간들에 위해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리저리 확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막 돈이 새요. 돈도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딱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 나의 가장 프라이드인 어떤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좀 쫓아가서 알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꾹꾹 누르면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때 이 메시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아픕니까? 인생에 지금 어디를 하나님이 누르고 계십니까? 거기가 가지치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고 어떤 사람은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전혀 못 맺고 있는 사람한테는 회개해야 됩니다. 징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부산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어야 될 부분들한테는 이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더 깊은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이 6절 7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함의 원리, 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무능력자라고 하죠. 무능력의 원인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대로 닮아가고 있지 않고, 그 사람 통해서 예수를 믿거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지. 이 무능력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그 원인을 그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깊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몰입하는 사람이었어요. 파워풀한 예배를 하니까 파워풀한 열매를 맺는 거죠. 파워풀한 예배가 있으니까 파워풀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왜 열매가 없느냐? 그분 안에 깊이 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느끼고 사랑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배와 사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많이 해서 탈진됐다. 이 룰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설교하기 전에는 이렇게 몸이 힘들다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 안에서 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맥시멈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쥐꼬리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답답하고 불평투성이의 이 미니멈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다 맥시멈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거울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면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창문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땅을 기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권세에 붙잡혀서 끌어내려지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오늘도 깊이 거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열매를 맺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